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달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감격적인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인도하셔서 처음으로 당도하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썼던지 그곳의 이름을 지명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박엿 또는 오징어 하면 울릉도가 연상되고 갓김치 하면 여수 돌산이 떠오르듯이 쓴 물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라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마라와 같이 쓴 곳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물들이 정말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인생길에 때때로 자주 마라와 같은 곳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 해피엔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엘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엘림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엘림을 떠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밝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기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거기가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꼭 머물고 떠나고 싶지 않은 엘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거기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림은 꼭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귀엽고 예쁠 때는 거기서 멈춰서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좋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그 소원대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6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20년,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고 있다면 한순간의 기쁨은 큰 근심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는 아마 TV 인간극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사춘기를 보낼 땐 가족들에겐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낙제를 당하고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깊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생기고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날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출애굽한 지 꼭 30일,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온 회중에서 느껴지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 회중 에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시나고게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시나고게가 바로 회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당은 문자 그대로 모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5장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때도 원망을 했었는데 그때를 15장 24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때에는 모세에게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물론 아론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지나면서 그 원망들이 점점 더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어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3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이유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아마 개개인들은 비상식량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많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30일치를 들고 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칼로리의 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끼니당 한 3-400g 정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에 1kg, 30일이면 1인당 30kg씩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의 양식을 가지고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나온 양식은 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 대학생 때 일입니다. 그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금식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을 했습니다. 그 첫째 날 저녁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는 죽으로 섭식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식하는 끼니는 일곱 끼니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홉 끼니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시작하는 날 아침부터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수련장으로 가면서 수련장 가까이에 있는 중식당에서 짜장면과 우동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우동을 먹었었는데 그 우동에서 석유 같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먹다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금식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일곱 끼니를 금식하면 네 번째 끼니, 그러니까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 몸이 꼭 자석같이 느껴지고 그 방바닥이 철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누웠더니 제 몸이 딱 바닥에 붙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 배가죽이 등에 붙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밤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정말 맛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수련회가 빨리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게는 내려가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치킨이 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불현듯 그 수련장이 올라오면서 먹다 남긴 우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 맛있는 우동을 왜 남겼을까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좀 더 배부르게 먹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떡과 고기를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감독관들의 혹독한 감독하에서 고기를 끓이는 일과 떡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몰래 한 점씩 또 그 조금씩 떼어 먹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화려했던 것처럼, 그때 정말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자랑 삼아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석유 냄새나는 우동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 그 구소련에서 해방된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의 물결을 맛보고서 자유화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에는 배급은 잘 나왔었는데 라고 회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마 가장 잘 먹었던 날 중에 하루는 그들이 바로 출애굽하던 전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상하는 장면은 출애굽하던 날 전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 도다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그 애굽 사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분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혀 깨물고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괜히 지금 이런 꼴을 당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회상은 언제나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결단의 방법이어야지 과거에 머물기 위한 회상이라면 언제나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과거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과거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해주셨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엘림에서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같이 말입니다. 비같이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과 음란함의 지수가 도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그 소돔을 피할 것을 말했습니다. 롯이 소알로 들어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광야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그들의 인생에 다 종착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한 여배우가 좀 웃기는 여배우입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같이 욕한다는 겁니다. 이 복받을 거사. 나중에 훌륭하게 될 거사. 예,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양식을 받기에 합당한 것들아 하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매 7일 즉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둘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7절에서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원망은 남이 나에게 한 일이 못마땅하거나 억울해서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원망이 그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인데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구시렁구시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퍼붓고 미움의 말을 쏟아내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를 왜 꺼내줬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공격당할 때입니다. 왜 낳았느냐는 것입니다. 예, 10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오직 그 뱃속에 있는 자녀만을 위해서 살고 낳고 나서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노심초사에서 키워놨더니 사춘기를 지나면서 머리가 컸다고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낳습니까? 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이럴 거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못 갖게 한다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갖고 싶은데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부모도 정말 해주고 싶은데 부모에게 그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픕니다. 또 한 경우는 그것을 사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고3 수험생이 될 텐데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우고 자식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부모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안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동일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못하게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고 그들은 신라곤 했을 뿐만 아니라 원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무섭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광야를 헬라말로 에레모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 포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의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광야가 사막은 아닙니다. 약간의 풀이 있어서 짐승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그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학문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녁에는 바비큐를 아침에는 서양식 아침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고기와 떡이 무엇인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고기는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는 그 꽁가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봄에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서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겨울에 다시 아프리카로 내려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절풍을 타고 오는 메추라기들을 비같이 이스라엘의 진에 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양식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 땅바닥을 보니까 땅 위에 서리같이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시초문, 아니 정확하게는 금시초견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TV 광고에서 한 라면 회사가 새로운 라면을 출시하면서 그 라면의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걸쭉한 불고기 국물의 맛이 나고 물을 적게 부어야 더욱 맛이 나는 이 라면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쇠고기 맛이 나니까 누렁이 라면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이 라면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광고한 그 라면의 이름이 이 라면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거기에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영어로 what is it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웬 떡이냐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에바든 오멜이든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멜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약 2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한 에바가 22.7리터이니까 한 오멜은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8리터 한 대 하고도 한 4분의 1쯤이 더 됩니다. 밥 한 대로 밥을 지어 쌀 한 대로 밥을 지으면 남자들은 보통 8명, 여자들은 12명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쌀 한 대로 밥을 지으면 10명 정도 먹습니다. 한 오멜로 한 그 만나가 쌀이라고 한다면 한 오멜은 한 15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그만큼씩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충분히 주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17절, 18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옆집에서 거둔 만나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그 집도 남는 게 없고 우리 집도 모자라는 것이 없이 꼭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풍부한 환경에도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은 언제나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좀 더 보장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기적이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불순종에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의 남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오늘의 이 본문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 30일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함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단지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템테이션도 아니고 합격자와 탈락자를 구분하는 테스트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퍼붓고 있는 이 원망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에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테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면 죄를 안 짓는지 내 말을 따라 사는지 확인해보자가 바로 이 사절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밖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스팀을 틀어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앞에 읽었던 16장 4절과의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는 불순종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친 일이 없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튼 일도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외적인 조건만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만큼의 재물을 가지면,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유명세를 타기만 하면 행복해지던가요? 또 내가 학생이라면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던가요?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밖에 있지 않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이거 채워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만나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자리든 명예든 부모든 자녀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마라와 같이 쓰게 느껴지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의 결과가 그것이라는 것도 잘 순종하고 수용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은총임을 더욱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기자가 드렸던 고백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나를 가질 때 기뻐하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만나를 가질 때 뿌듯해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만나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만나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곤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어제도 오늘도 은총의 만나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인생의 고통의 인생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